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간화, 귀차니즘, 대인기피, 왕따, 식욕감퇴, 발육부진, 성적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소득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Led Zeppelin 노래는요. 레드 제플린 들으실 때 4집 기준으로 들으시면 돼요. 4집에는 제목이 없는 그리고 레드 제플린이라는 이름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은 초거만 모드로 되어 있는데 그 비틀즈의 전례에서도 있죠. 화이트 앨범. 앨범의 흰색 그 종이 말고는 어떠한 표시도 그 비틀즈다라는 표시도 앨범 제목도 없는 그래서 화이트 앨범이라는 제목은 비틀즈가 붙인 것이 아니고 그 앨범에 그런 꼬락선이 때문에 평론가들이 붙인 것인데 그것이 상징하는 거는 그 화이트 앨범은 본인들이 완전 무결하며 유일하다라는 거의 신성을 선언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 레드 제플린에게 있어서의 4집도 자신들의 불멸을 상징한 것이죠. 레드 제플린이라는 이름 자체를 표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름 자체를 표기해야 하는 당위성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여기 우리가 존재하는 이상 이름을 쓰든 안 쓰든 우리는 레드 제플린이다라는 초거만 모드일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1, 2집에서는 블루스를 강력하게 발전시켜서 하드록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3집에서부터 그 리프 그 간단 명료한 주 동기 테마를 계속 반복시키는 하드록의 패턴이 완전히 완성이 되다시피 하는데 이 4집 앨범에서 스테이웨이 투 헤븐이나 이런 노래들이 나가면서 이 지점을 불가사리가 된 거죠. 주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래서 스테이웨이 투 헤븐에서는 그 유럽 특유의 음유시인들 그 바드의 분위기와 브리티시 포크와 클래식과 블루스와 락 이런 것들이 닥치느라 합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레드 제플린 1집 주로 2집 사이에 수록되어 있는 하드록과 블루스의 중간 정도의 음악들이에요. 이건 이제 어떤 운치와 묘미가 있는 거냐면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복엽기 나오죠. 복엽기 비행기인데 날개가 이렇게 쌍으로 돼가지고서 겹으로 돼 있는 얼마나 그 속도가 나와봐야 얼마나 낫겠으며 그 복엽기 때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공중 위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몰고 이렇게 흡사 말 타고 달리듯이 윙 이러고 몰고 가면서 그 비행기에서 조종사들끼리 권총으로 쏘고 싸웠거든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제트 엔진이 나오고 막 뭐 이런 공기 역학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아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레드 제플린 초기에 블루스의 냄새가 짙게 남아있는 그리고 들으시는 곡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레드 제플린이 작곡한 노래가 아닌 기존의 블루스 곡들을 재해석한 노래들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이든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신 아니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 IP 어드레스 찾아내 경우 반나라 국기가 자살할 수 있습니다.
Warning. Shutting. Shutting. Shutting.
Oh my god.
Coming soon.
Resident Apple.
Ghost Pictures.
등파우 등끌 앤 등방이
5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놀자 정파야.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위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위 도식서를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 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계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령원.
자, 상담 내용을 보실까요? 네. 오늘은 가족관계 상담들을 주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런 고민 진짜 삐 팔리고 나 부끄러운데 속 털어놓을 데도 없고 스트레스 너무 쌓여서 그냥 여기다 올릴게. 누가 봐주기만 해도 고마울 것 같아. 막 동생이 나를 너무 무시해. 나한테는 언니도 하나 있고 여동생도 하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원래 싸움이 좀 많아. 셋 다 시도 때도 없이 싸워. 둘씩 둘씩. 특히 나랑 언니는 몸싸움도 엄청 많이 했어. 어릴 때부터 다 커서까지. 지금도 가끔 그러고. 그거에 비하면 동생이랑은 되게 안 싸운 편이야. 나랑 언니랑 둘 다 동생은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얘가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공부를 하는 애인데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 엄청 쪼거든. 그것 때문에 불쌍해서 대들어도 우리는 얘를 잘 안 건드려. 근데 얼마 전부터 얘가 나를 엄청 무시하네. 나보다 체격도 크고 공부한답시고 뻑이고 내가 뭐라고만 하면 시비조로 말하고 큰언니는 엄청 아끼면서 나한테는 막대해. 근데도 부모님도 언니도 다 참으래. 내가 열등감 때문에 이러는 건가? 가족들이 말 걸면 다 웃으면서 대답하는데 내가 말 걸면 엄청 싸늘해. 가족들 없고 둘만 있을 때는 더 심해. 혼잣말을 해도 그냥 걔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욕을 먹어. 뒤에서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언니 취급을 전혀 안 해줘.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 대하는 것만큼 해줘도 고마울 것 같은데 뭐 먹을 거 사주거나 뭐 해줄 때만 반짝 상냥하고 가족들은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데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얘한테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 살아야 되나 싶고 내 친구들도 나한테 이렇게 안 하거든. 걔보다 힘도 약해서 힘으로 제압할 자신도 없고 성격 삐 같은 소리는 나도 많이 듣는데 그렇다고 난리쳐봤자 나만 욕먹을 것 같고 얘가 느사춘기가 들었나 내가 얘한테 뭘 잘못한 거지. 막 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는데 지금 세 자매이신 것 같으네요. 그리고 막내가 유독 둘째인 본인한테는 눈새 빨갛게 뜨고 덤벼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큰언니하고는 좀 터울이 지니까 그렇게 충돌할 일이 없지만 바로 위에 언니하고는 일단 그 생활권에서 부딪히니까요. 예를 들어 뭐 이게 사람도 어쨌든 동물입니다만은 자연계에서 동물들 보면은 바로 터울로 붙어있는 그 새끼들끼리는 먹이를 아차해서 차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본능적으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게 나름 딴에는 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집안에 언니가 있는 건 큰언니 한 명으로 이미 효용가치가 다 끝난 거거든요. 언니 있잖아요. 부모님 있고. 집안에 친구가 필요한데 뭐 그래서 바로 위터울 언니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뭐 그 집안에 제가 들어가서 옆에서 저 몰카 같은 거 도찰 같은 거 하면서 뭐 한두 달 지낸 거 아니면 원인이 정확하게 무언지에 대해서는 잘 알기가 힘들죠. 하지만 진짜 속 털어놓을 데가 없고 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동생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게 되게 무한하죠. 그리고 내가 말 걸면 엄청 싸늘하고 혼잣말을 해도 욕을 먹는 판국에 내가 대화를 하자 그러는 것이 말이나 되겠느냐.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요. 이렇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도 여러 가지 종류의 대화가 있는데 자매끼리서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 뭐 서로 욕하고 뭐 집어던지고 그것도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긴 해요. 근데 그게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이렇게 보면요. 걔가 나를 그 언니 취급을 전혀 안 해주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만 있으시고 본인이 동생을 어떤 면에서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은 별로 없으세요. 부모님이 엄청 막내를 쪼기 때문에 불쌍해서 안 건드린다라는 이 말투 자체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이고요. 그리고 요 바로 밑에 터울의 동생에 대한 어마무지한 권위의식 같은 것들이 사실 숨어있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바로 터울 붙어있는 자매나 형제들일수록 권위의식이 더 심해요. 왜냐하면 그 권위를 구태여 주장할 필요도 없는 나이 터울이 있는 형제들은 뭐라고 목노악을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데 바로 붙어있는 터울의 형제들은 목노와 권위를 부르짖지 않으면 그런 거 애시당초에 바라기 힘들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간단하게 제가 저하고 우리 딸 얘기 아빠와 딸 얘기인 것 같지만 사람 관계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얘기를 한번 해보죠. 2살, 3살 정도의 나이면 아기가 아기죠 아기 하지만 사람 구실을 한단 말이에요. 간단한 말도 하고 아장아장 걸음마도 걷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딸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고의적으로 무시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야기할 때 고개를 돌려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뻐 죽겠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싸늘하게 저를 대하니까 당황했지요. 그래서 얼르고 달래고 놀려주고 앞에 장난감 흔들고 딸랑딸랑 예, 뭐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풀고 놀다가도 또 어느 시점인지 모르게 표정이 쓱 변하면서 그런 거 있죠. 왜? 아차 뭐 이런 표정으로 내가 왜 이 사람이랑 놀아주고 있담? 그러면 다시 고개를 돌리는 이런 현상이 두 살, 세 살짜리 아기한테 있더란 말이에요. 그 두 살 땐가 세 살 땐가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아기의 문제에 대해서 제 여자친구, 예, 우리 딸의 엄마죠. 예, 도움을 받았는데 제 잘못이 뭐였는지를 제가 듣고 되게 당황했어요. 뭐냐? 얘랑 놀다가 제가 용모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옆방에서 제 전화벨이 울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외출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제가 동의 없이 벌떡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살짜리나 세 살짜리 애하고 놀다가 일어날 때 나 일어나도 되니? 라고 애한테 허락을 구한다는 거에 대해서 황당한 거예요. 사실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그 아주 간단한 눈짓이나 이 몸짓 표정만으로 저 이제 일어납니다 이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얘기하다가 무슨 가족들끼리 저 어머니 저 근데 지금 저 좀 일어서도 되겠습니까? 뭐 신사임당 오죽헌이냐 뭐 이런 그게 더 어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애기는 제가 그렇게 행동할 때보다 매번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있다가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제 마음속엔 계획이 있죠. 옆방에 가서 전화를 받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계획이 있고 자 이제 외출하니까 준비하고 나갈 때 또 뽀뽀하고 인사할게라는 계획이 제 마음속에는 있죠. 그리고 도대체 내가 너랑 있다가 뻘떡 일어나서 갑자기 현관문 쾅 열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아예 왜 이딴 짓을 하겠니라고 생각은 제 생각이죠. 그러면 제가 아기랑 있을 때 아기의 입장은 어때요? 너무 재밌다가도 얘가 왜 아차 하는 표정이 되면서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느냐. 너무너무 좋은데 언제 벌떡 일어나서 없어져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상처를 받을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받기 싫으면 안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이유는 절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좋은데 벌떡 일어나면 버림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기분이 싫으면 저를 안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같이 있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가 무슨 고래등 같은 집에서 축구장만한 방에서 지내는 건 아닌데도 심지어는 아랫목에서 윗목 쪽으로 제가 갈 일이 있어도 나 나가는 거 아니야 조기 라고 얘기를 하고 몇 발짝을 걸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올 거니까 혼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럴 때가 우리 딸아이가 완전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을 나이가 아닌 애기 때였어요. 그 다음에 나갈 때 설명을 해요. 지금 나가서 아빠가 돌아올 때는 이미 잠들어 있을 건데 그리고 그러면 아주 찬찬히 주의 깊게 그 설명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가 자기 시야에서 없어질 때 덜 무섭고 불안한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생이 언니를 언니 취급을 하지 않는다. 아,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 취급이 아니고 먼저 형제자매라는 건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서로 위해주는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 있은 다음에 서열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있은 다음에 근데 엄마야, 근데 아빠야, 근데 오빠야. 쟤는 동생이니까 내가 더. 예,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먼저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엄청 무시한다. 그리고 체격도 크고 공부한답시고 뻐긴다. 큰언니는 엄청 아끼면서 나한테 막대한다. 내가 얘한테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냐. 동생도 둘째 언니한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데 대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만일 없이 그러는 거였다라면 그 자아가 성장을 하면서 그냥 언니 언니, 오빠 오빠, 누나 누나 이러면서 다니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대들기 시작하고 어느 시점에서 이제 싸움이 부쩍 많아지는데 그 이제 자기 인격하고 자존심 같은 것들이 성장을 하는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는 더 편하게 대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초등학생 같은 고민을 올려봤자 마음은 해줄 말도 없겠네. 뭐 이렇게 쓰셨는데 미안하다 난감한 고민 올려서 이렇게 쓰시고 난감한 고민에 들어가지만요. 뭐 미안해하실 일은 없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민인데요. 특히나 그 수직 서열이 되게 엄격한 우리나라 문화 관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크면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친구라는 측면을 가지거든요. 근데 왜 우리 어법 중에 그런 거 있죠? 야, 내네 친구냐? 맞먹지 말란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보다 나이가 아래든 위든 내가 친구냐? 친구라고 생각해요. 나이 위아래하고 뭐하고 다 상관없이 친구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선배가 되고 후배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시면 거울을 한번 보시고 내가 이런 표정을 하면서 아 내가 저거를 제압할 수도 없구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저쪽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 얘기를 해보시면 어때요? 남동생 있으신 분의 고민 얘기 한번 이어볼게요. 이 얘기랑 같이. 22살 여학생인데 조금 있으면 시험을 쳐. 그리고 2살 터울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이자 민폐덩어리야. 요즘 공부한다고 집에만 있다가 내가 설거지 청소 빨래를 다 하게 됐는데 글쎄 얘가 나를 식모로 하는 것 같아. 이번 연도 올라오면서 동생이 대학을 들어가서 그런가 반항도 심해지고 대들고 좀 변했거든. 근데 어제 나는 평소래도 밤새 공부하고 밤새 쌓인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넣는데 내 동생도 나랑 같은 학생인데 얘는 귀찮다고 나한테 또 자기보다 7살 많은 내 언니한테 막 시켜먹는 거야 나이도 어린 게. 그래서 빨래 널다가 얘 옷 그냥 걔 방에다 던져놨거든 오전에. 오후에 얘가 오더니 나랑 언니랑 밥 먹고 있는데 막 욕하면서 달려오는 거야. 내가 던진 옷이 전기장판이랑 선이랑 연결하는 부위로 들어갔었나 봐. 욕을 하면서 밖으로 던지길래 한마디 했지.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네 옷을 왜 널어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걔가 야이 삐삐삐야 삐삐삐야 이러면서 달려오더라고. 남자를 지칭하는 욕을 쓰면서. 걔가 더 길길이 날뛰면서 이제 집에 있는 물건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손에 잡히는 거 던지고. 내 옆에 있던 음료수병 발로 차고 난리인 거지.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 걔가 이때까지 누나들 시키면서 도와달라는 건 안 도와주고 바라보기만 바라고 이건 아니잖아. 20살이나 됐는데. 요 며칠 집에 있으면서 참기 힘들었거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지럽히고 있으니 집이 아파트 1층이라서 조그만 소리 들러도 밖에서 다 들리는데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욕하고 달려들더라고. 덩치가 좀 있거든. 아무래도 먹고 힘쓰는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 덩치만 키워서 그때부터 나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시작하더라고. 어릴 때 많이 싸웠거든. 덩치가 고만고만해서 네가 요새 안 맞으니까 내가 물로 보이냐부터 소리는 지가 더 크면서 내가 한마디 하면 시끄럽다고 길길이 날뛰고 식탁 위에 있는 과일들이 1차로 날아가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는데 질질 짜지 말라고 또 욕을 하고 내가 시럽게 나왔거든. 꼬투리 잡아서 공부 못하니까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내가 학교 그렇게 한 게 집안 사정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무시당하니 억울하지. 그렇다고 내 동생이 남 욕할 만큼 특출하게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 아빠가 왔어. 아빠가 오시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잠깐 전화하러 나갔다 온 사이에 동생이랑 얘기를 했나 봐. 다시 나한테 묻더니 동생 편을 드는 거야. 요즘 다들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 쉬려니까 왜 둘이 싸우냐고. 그 다음엔 아빠 행동이 더 가거냐. 말이 안 나오게 식탁 위에 뭐 있던 거 없어지니까 그것만 부셔도 되겠냐고 식탁을 부수더라고. 다리 부러지고 밥통이 떨어지고 식탁이. 사실 아빠 행동이 예전부터 그랬거든. 자식들 있는 데서 물건 던지고 그래서 동생이 따라 배우고 그런데 아빠는 그런 동생 좋다고 떠받들고 언니는 착해서 말리다가 안 돼서 울고 있고 아빠는 또 때려 부수고. 아니 어지러우면 누가 치워야 돼. 어지른 사람이 치워야 되는데 언니가 가서 치우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못된 습관만 들었나 봐. 아빠가 하는 말이 놔두래.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놔두래. 자랑스러운가 봐. 아들이 그런 못된 버릇 닮아가는 게. 어릴 때나 할머니 집에서 아들 아들 하면서 키운 애거든. 뭐 보다시피 나는 장손집의 둘째 딸, 그 밑에 아들의 또 왼손잡이네. 가끔 동생이 없고 엄마 아빠 언니랑 나랑 있으면 얘기해. 그 녀석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다. 바로 줘봐. 잡아줘야 한다고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거든 아빠는. 무슨 일에서도 그런 것 같아. 동생이랑 나랑 말다툼이 나면 아빠는 TV 보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래. 분명 동생이 잘못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가족의 평화를 원하고 편안한 집을 원한다면서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집안이야. 서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일하고 오는 언니를 부려먹는 건 뭘까? 동생은 아빠 거들어서 언니가 지갑 열고 언니가 사러 갔다 오고 언니가 요리하고 언니가 마무리하는 것을 원해. 이 정도면 얘는 하극상의 나이 개념이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지. 요즘은 아빠가 엄마 무시하니까 동생도 따라 배우고 있어.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동생은 군대 가려면 1년이나 남았고 내가 나가기엔 엄마랑 언니가 너무 불쌍하고. 근데 군대 간다고 해도 정신 차릴지 의문이고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정신병원에 놓고 안 빼고 싶은데 능력도 없는 애가 막 정말 아빠랑 동생이랑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바라기만 하는 그런 동생을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걔 빨래 개고 널고 걔가 먹은 거 설거지 해주면서 이해해줘야 되는 거야? 같은 남자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분노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의 태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남자 동생이 아빠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그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모사를 하고 모방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턱 밑에 수염 좀 났다고 해서 위에 누나들이 비록 자기보다 손 위지만 자기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안의 권위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같은 남자로서 자기가 2인자고 자기 여자 형제들은 그 밑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옳지 않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에 전부 다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못됐게 생각하시라고 권하고 싶은 게, 못됐다는 게 뭐가 못됐냐면 그래서 서로 책 잡힐 수 있고 막 이런 걸로 진흙밭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꼬투리를 절대로 잡히지 않아야 끝까지 내가 너한테 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라, 이런 얘기는 바로 그냥 이쪽의 뇌의 뒤통수의 그 하단부 및 대퇴부 및 상박근 막 이런 데를 강타하면서 미쳤니 뭐 이런 모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안 굴러가죠. 자, 못됐게 생각해서 어디 법정에서 싸움 붙었을 때도 한마디 못하게 끝까지 난 꼬투리 안 잡힐란다 하고 마음을 먹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니나 그리고 L 양이 가사 노동에 대해서 뭐 완전히 그냥, 그리고 남자들은 딩굴딩굴하면서 놀고 있는 집안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부당하지요. 하지만 부당하다라면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나한테, 그리고 나 자기보다 7살 많은 내 언니한테 빨래를 막 시켜먹고 자기는 늘 드러누워 있다 라면, 그 다음에 어디더라 그래서 빨래를 널다가 널던 빨래 중에서 동생의 옷을 방 안에다가 그냥 던져놓았다. 저쪽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 나의 태도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모두 정당화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 싸움을 하든 뭔가 요구를 하든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처하게 되는 상황이 이런 거 있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제가 누군가의 발을 밟았단 말입니다. 잘못한 거죠. 남의 발을 밟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누군가의 발을 밟았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X야, 세모야, 네모야, 공표야 라는 그런 욕설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발을 밟은 거에 대해서 그만큼만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무제한의 욕설과 보복을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누나한테 누나로서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집안에서는 황태자 구실하면서 들어 누워서 나한테 이런 빨래 따위나 시키고 있는 동생에게 빨래를 널다 말고 그 옷을 그 방에다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권위라는 거는 흥분하지 않았을 때 감정상태가 정상일 때 너 스무 살이 넘었고 그리고 군대 갈 준비를 하면서 집안에서 특별히 바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신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너한테 치명적으로 해가 되는 노동도 아니고 그렇다라면 최소한 자기 빨래 정도는 자기가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네 형제들에게 최소한 감사의 표정이라도 짓고 있는 것이 나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또박또박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생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네 옷을 왜 널어야 하는데? 이런 말이 나갔을 때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억울한 게 많고 맺힌 게 많고 이런 말로도 회복되지 않을 상처가 지금까지 많이 누적된 게 있으셔서 그러실 거라고 짐작은 해요. 그런데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많이 당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군대 안 갔고 군대 갈 준비하면서 집안에서는 황태자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잉여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남자 형제의 입장에서 아무 일도 안 한다라는 이야기와 같이 곁들여지는 이 빨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욕하고 집어던지고 하는 그 행동을 정당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저쪽은 상처를 안 받을 것이냐. 자, 이게 이제 점점 누적되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지금 글에다가 말씀하셨어요? 그 군대 가려면 1년 남았는데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고 안 빼고 싶다. 그런데 능력이 없다. 능력이 있으면 남동생을 정신병원에 넣고 가둬버리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면 상감마마도 안 듣는 데서는 욕한다는데 까짓 거 동생한테 무슨 욕이든 못해요. 하지만 이 표현은 듣는 사람이 섬찟할 만큼 극단적인 표현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바라기만 하는 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생이 어떤 입장에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지금 이 글을 보면 하지만 그 비디오를 안 보셨을 것 같고요. 볼 의사 없으시고요. 그죠? 안 봐도 비디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디오 안 보셨고 앞으로도 안 보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뻔하니까라고 생각하시고 하지만 비디오를 틀어서 그 화면에 뻔자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진 않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거울을 지금 한번 보시고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가족끼리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최대의 모진 상처를 주기 위해서 구성된 극단적인 단어들로 최고의 강력한 표현과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배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가족들끼리 상처를 주면서 내려치우고 계시네요. 뭐 아름다운가요? 차라리 서로 상대 안 하고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주 어릴 때 동생이 생겨서 그 주위의 사랑이 자기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거 이제 견제하고 막 이런 꼬맹이들 싸움 수준 정도의 감정 상태. 그런데 서로 괴롭히고 이런 기술과 그리고 방법은 이미 어른의 나이가 되어서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언어를 습득하신 상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문제하고 아빠가 들어와서 그 딸 자식들은 식모처럼 그렇게 살게 하면서 아들 내미는 그냥 오냐오냐 떠받드는 데서 생기는 부조리와 거기에 대한 분노와 그 문제는 이 문제와는 아주 다른 문제는 아니지만요. 완전히 같은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뭐 정말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든 동생이 정말로 애물단지든 애물단지가 뭐 그런 거라면서요. 그 삼신할머니한테 제대로 치성을 드리지 않을 경우에 그 집안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혈통 핏줄인데 한번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거라는 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남동생 애물단지는 아빠가 구세대의 구태의 연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지금 상담 글을 쓰신 L씨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모진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다시 한번 거울을 봐주세요.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나는 모욕당하고 있고 나는 이 집안에서 이런 꼴로 살고 있고 내가 저놈한테 왜 하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당신의 모습은 만족스러우시고 그게 아름다운가요? 아예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인종이다라는 결론까지 내리셨다라면 그 상대도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을 상대하면서 본인의 표정과 그런 것들이 이글이글 그런 모습이 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정말 그런 상정도 못할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이야기를 못할 이유가 있나요? 자, 형제들 간의 갈등에 대한 상담 가운데서 두 분의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뭐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분하다. 그거 제가 이해 못한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어디를 기울고 뭐 저는 동생이 없습니다만은 동생이 있는데 그렇게 행동했으면 제가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씩 이렇게 계속 뽑았을지도 모르죠. 이해합니다. 예. 동생들이 참 잘못하고 있고 올바른 행동이나 올바른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자 그렇다면 동생이 미울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은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그렇다면 지금 드렸던 말씀 중에 제가 간곡히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다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본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부적으로 이 집안에서 저렇게 뒹굴뒹굴 굴르면서 독재를 할 권리를 타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를 모방한 저 못난 내 동생의 지적을 하시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모방을 지금 당신도 하고 있지 않느냐. 남녀라는 차이 정도하고 이 표현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동생에게 보이고 있는 그 태도 자체도 그 태도는 그럼 어디서 왔느냐. 그것 역시 당신이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태도에서 당신에게 옮겨진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얘기 들으시면 더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르면 일단 내 몸 안에 그런 불쾌한 에너지와 불쾌한 사고방식과 절대로 싸움이 끝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막 계속 흘러들어오지만 아차 이게 여기서 계속 들어오는 거야 라는 뭔가 결론을 내리시면 의외로 좀 쉽게 편해지실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잖아요. 어딘가에서 미움과 증오와 불화와 반목과 불신과 뭔가가 지금 말씀하신 이 형제들 사이에 계속 어디선가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어디서 차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수억, 수조, 뭐 무제한의 숫자로 존재하겠지만 하지만 가정이 불편하고 1분, 2분을 누워 있어도 그냥 아 등 따습다 이로 편하게 들어 누울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